드디어 그날이 왔더라고요. 오늘 일어나니까 많이 부족할 텐데 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인천 서구 청라 신도시에 살고 있는 박정아입니다. 나이는 45살이고 10살 아들의 5살 쌍둥이 딸들과 친정엄마와 함께 작년 8월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교회 나오기 전에 유튜브로 한 3개월 정도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고요. 듣게 나오게 됐고요. 막 나오려고 막 네이버로 검색하니 그 이단이라는 말 때문에 저희 엄마도 너 그런 얘기 들으면서 교회 다닐 수 있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것도 좀 이상하다 하시면서 말리셨는데 저는 이 교회는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잡고 이러는 데 같지가 않으니 일단 가서 알아보고 그때 문제가 된다면 그때 다니지 않아도 늦지 않다 했고 엄마도 이제 동의하셔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1년 넘게 다녔는데요. 저희 엄마는 저 딸 덕에 좋은 교회를 다니게 됐다며 저에게 굉장히 고마워 계십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구원과 성화의 문제를 혼동했던 것을 알게 됐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신앙의 자유 속에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쁘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엄마가 저 아기였을 때부터 동네분의 전도로 인천 숭의감리교회를 처음 나가시게 됐고 저도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중등부 때는 피아노 반주도 하고 또 교회 주보도 만들며 열심히 다녔고 고등학교 때는 좀 대학교 공부 때문에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대학교 인하대학교 의류학과에 합격을 하자마자 바로 교회 대학부에 이름을 올리고 다시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영어 서클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만난 대학 선배의 조언으로 그 96년도에 1년 동안 저기 뉴욕에 어학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 맨하탄 학교 옆에 있던 미국인 교회를 이제 언니와 함께 같이 간 학교 언니와 다니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그 교회가 굉장히 좀 특이했던 교회였어요. 교회에 건물이 없고 주말마다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고 목사님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형제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고 또 매주 예배 시간마다 그 공연이 있었어요. 발레 공연도 있고 독창, 합창, 악기 연주 등이 있었던 그런 되게 신선한 예배 형식이었고 또 연령대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고 한 500명 정도 됐었어요. 주직 모임은 지역별로 나뉘어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저도 언니랑 영어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할 겸 또 그 모임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한국에서는 대형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형태를 보고 정말 욕심 없이 하는 참된 교회를 찾았다며 엄마께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되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 저를 전도했던 언니가 이 교회가 이단이라며 가지 말아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크게 실망을 하고 또 이단은 가기 싫어서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식의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좀 있는데 이런 교회들은 사회주의 신앙을 좀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사랑침례교회를 찾지 못했다면 또 이런 교회에서 또 마음 고생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복학을 하고 대학부에서 하는 이스라엘 선교 여행도 갔다 오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했는데 이것들이 다 믿음에 우선한 게 아니라 봉사를 통해 그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회사 일이 워낙 많았고 바빠서 교회도 이제 그래도 빠지게 됐는데 그때 또 교회 청년부 목사님께 실망하는 일이 생기면서 이제 천주교로 교회를 옮겨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미사를 몇 번 드렸는데 되게 미신처럼 이상하고 그 문화가 맞지가 않아서 다시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이제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점점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 신앙의 기본은 저를 잘 되게 해달라는 번영의 기반을 둔 기복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기도도 양심에 찔렸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성경 지식도 맥이 잡히지 않았던 터라 들어도 계속 까먹고 그 신약과 구약도 시기적으로 그냥 예수님으로만 나눴지 내용적으로도 구분을 못해서 이단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또 다 맞는 것 같고 또 교회 또 목사님들이나 또 이런 교인들이 비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또 그것도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런 정도의 신앙으로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를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교회를 만나겠지 하며 막연히 미뤄뒀던 것이 13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니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약해지는 데는 제 동생도 영향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동생에게 기독교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얘기를 하니 자기 학교에 강사분 중에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성경은 다 사실이 아니고 또 신화와 같은 얘기도 있고 글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진화론과 창조론을 섞어서 믿고 있었던 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독교에 대한 의문점이 막 풀리는 것 같았고 그때부터 교회는 정말 따분하고 독선적이고 진실을 가리키는 곳이 아니며 성당은 또 진보적이며 포용심이 많은 곳이라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동생은 그 후로 좌파사정이 깊어져 저희 식구들하고는 다른 투표를 하곤 해서 저희 집안의 골칫덩어리였는데요. 교회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 크리스찬들도 학교와 사회에서 좌파 교육을 듣다 보면 잘못된 생각에 쉽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 좌파 교육의 폐단이 그 샘플이 저희 집이었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정교조의 그 문제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은 지금 회사일로 중국에 살고 있지만 다행히 제가 보내준 이병태 교수님의 동영상을 계기로 우파로 돌아섭니다. 그 이병태 교수님의 동영상은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땐 제가 유튜브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핸드폰도 잘 만지지 않고 그래서 유튜브도 잘 모를 때였는데 제가 그때 정치에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병태 교수님의 그 동영상을 보고 교회에서 강연을 한다기에 깜짝 놀라고 강남에 있는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그런 교회겠지 하고 그냥 스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연을 듣다 보니 저는 우스갯소리로 태생부터 우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저도 이제 자본주의가 맞다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 취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빈익빈 부익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니 그건 사실이 아니고 남에게 질투심만 느끼지 않는다면 빈익부 부익부였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살기가 힘들어도 기회가 여전히 많은 나라라는 것 그리고 또 헬조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부러워했던 북유럽의 복지국가도 완벽한 제도가 아님을 그리고 그런 제도는 우리나라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의문점들이 해소되었습니다. 이 강연을 여러 번 듣고 이 강연을 하는 교회라면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때는 제가 쌍둥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하나님이 제게 선물로 주셨다는 생각을 아이들을 보면 너무 많이 느끼고 있었던 터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고 또 큰 아들 아이가 커가면서 제 힘으로는 양육하기가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멈출 수가 없어서 들은 날부터 그냥 일주일간을 밤낮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여기 교인분들이 느끼셨던 그 놀라움을 똑같이 이제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또 제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했던 그 모든 이유들이 이 교회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홈페이지 글을 보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킹제임스 성경이란에 관련해서 쓰셨는데 이것도 알아볼 일이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첫 방문은 논현동 작년 8월 달이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날 애국 강연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김문수 전 도지사님의 강연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건국하셨다라는 그 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하신 일도 너무 많았고 또 하버드에서 박사까지 하셨다는 말을 듣고는 또 이것도 알아볼 일이다 해서 또 유튜브로 일주일간의 밤낮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공산당에 관련된 것을 찾아 들었습니다. 제가 우파였기 때문에 회사 다니고 그런 미스 때도 제 옆에 앉아있는 언니가 노무현을 되게 좋아하는 노사모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하고 그렇게 제가 싸웠어요. 맨날 그랬는데 그때도 저는 보수 정신은 없었고 번영에만 기반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나라가 가난해진다 그런 얘기로만 이제 언니하고 늘 논쟁을 벌였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계기로 근대 한국사 공부를 싹 하게 되면서 이제 보수 정신이 저에게 세워졌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사용해서 세우신 나라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렇기에 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은 영적 전쟁임을 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서천 캠퍼스 첫 예배 때였는데요. 그날 아이들을 데려오면 제가 너무 정신이 없을까 봐 엄마에게 아기를 맡겨두고 저 혼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뭐 이 교회에 아는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축하고 이렇게 알찬 교회를 만들어 온 것에 진심으로 저도 기뻤고 또 진리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았고 또 여기 신도분들과 목사님들이 굉장히 이제 대단해 보였습니다. 예배 분위기도 점잖고 너무 좋았고 또 찬송은 의미를 생각하며 부르면 눈물이 자꾸 흘러서 일부러 다른 생각을 하며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바른 교회를 찾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 막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생활은 정말 무의미한 삶이구나를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보면 물질은 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물려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찾고 싶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주셨음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는 많은 교인들과 사모님까지 가식 없이 자유롭게 나누는 교제 문화가 너무 좋았고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에 대화에 오해가 없고 다들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셔서 대화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또 설교는 근본주의로 성경 자체를 설명해 주시는 강해나 맥잡기 설교는 제 의문점이 너무 많이 해소가 돼서 유익했고요. 성경을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고 지도까지 펼쳐서 설명을 해 주시니 그때 그 사건 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것 같이 생생하게 들려서 마음에 와닿고 그동안 예사로 보였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마다의 특기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교과서인 킹 제임스 성경도 다른 성경과 비교해 놓은 것을 보니 아, 이게 정말 맞겠구나. 성경을 글자로 봐야 한다는 또 설교를 듣고 다시 성경을 보니 단어 하나하나가 감동이었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니 오히려 이해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요새 자매 모임에서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라는 책으로 공부를 하며 감동을 다시 받고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 토대가 된 본문은 변개된 이집트 소스 사본이 아닌 안디옥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다수사본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성경 원본의 소실을 내버려 두셨지만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걸 다시 공부하니 킹제임스 성경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엄마와 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까로 고민을 했던 저희에게 킹제임스 성경은 없음이 없고 정확한 단어로 명확한 개념을 심어주기 때문에 성화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교회 오기 전까지 저는 이제 기준이 많이 없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올바른 교리를 알게 됨으로써 올바른 세계관, 가치가 그리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공부를 생활 속에서 늘 하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전과는 다른 말을 해주게 되고 좀 아이 질문에도 지혜롭게 대답을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종교생활이 아닌 이제 기독교 가치관의 유산을 우리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커다란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교육이 그토록 궁금하고 부러웠는데 그 교육이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평소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아이가 영어를 원어민과 대화하는 이상의 고급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하고 단어를 잘 알려면 어원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그 어원은 서구 유럽의 역사를 알아야 좋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간단한 예로 열정이라는 패션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아프다인 페이포스에서 왔다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통이 사람들의 감동과 열정을 끌어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해석이 예수님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해석된다는 거였어요. 서구 역사는 제가 조각조각 조금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 역사 인문학 공부가 저절로 되어서 학교에서 배운 그 중세 암흑기가 천주교가 국교로 있으면서 신앙이 타락한 시기였고 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이 일반인에게 읽혀지면서 개인이 바로 서고 또 이로 인해 르네상스 산업혁명 프로테스탄트의 탄생이 있었다라는 그 세계사의 큰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큰 맥이 잡히니 디테일한 것은 거기 끼워넣으면 기억이 잘 되었습니다. 이 세계사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 사이에서 늘 하고 싶은 것 위주로 많이 해왔던 것 같았는데 크리스천의 소명은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맞으며 꾸준하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 중이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일은 아니지만 이웃에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공부한 기독교와 정치 얘기를 전해보고 있습니다. 집에 오시는 과외 선생님들 또 애들 친구 엄마들에게 조금씩 꾸준히 들려주는데 다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며 신기해합니다. 요새는 학교도 여러모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며 우리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존재를 어릴 때부터 알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속에서 자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이뿐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좌파가 정권을 잡고 거짓말을 매일 하고 있으니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는데요. 교회가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환경도 너무 지금 훌륭하고 좋은 음악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이와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많이 배우면서 한때는 이전 교회의 목사님들을 원망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잘못 가르쳐줘서 제가 저의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 그런 시간도 제게는 필요했고 또 제게 반문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 궁금했었냐고요. 또 스스로 알아보려고 노력은 얼마나 해봤었냐고요. 그동안의 저의 무지함과 게으름을 깊이 회개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다시 교회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